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명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또 누군가? 그리스도는 죽어야 하고 또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승천하셨던 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5대 교리 다섯 가지의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매번 예배 시간마다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그리스도라요. 십자가를 져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너무나 근본부터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다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죠. 그저 똑같이 칭얼대고 웃고 울고 또 엄마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하루에 10개 20개 갈아내대는 그 갓난아기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아이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김새야 뭐 타고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정말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뭐 이런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영향 아래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요인을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소원이 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소원은 그것을 품은 사람을 조각하는 조각가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토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정말 간절하게 품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울리는 그 사람의 소원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조각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십수년 전에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참 잘하고 이 목소리도 이쁘니까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격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 노래하는 사람 되는 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옛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성악이나 무슨 기악을 전공하려고 하면은 그 뒷받침이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모두 어려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은 생각할 때 자기 자식만큼이라도 법대나 혹은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곳으로 지나간다는 것이 참 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렇게 꿈을 꾸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음대에 지나가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형편을 고려해서 연세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원이 되고 여러 해를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과 결혼도 하고 해서 이 사모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일가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KBS인지 뭐 MBC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해서 저는 이제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죠. 그 상일가구를. 그런데 어느 방송국에서 노래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노래를 잘하니까 본선까지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일가구에서 주는 가구 한 세트를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이 전셋방 그 좁은 단칸방에다가 그걸 들여다 놓았더니 그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면은 방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침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때는 그렇게 큼직한 상품을 주고 했던 그런 때였죠. 전국 노래자랑에 1등을 해서 상을 받고 그렇게 젊어서부터 이 노래를 잘 부르던 사모님이 목사님을 따라 독일로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가족이 한 십몇 년 전에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일남이녀의 자녀분들도 잘 키워서 여러분 1660 아시죠? 그 1660의 그 아나운서 그 따님이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뉴욕에 와서부터는 그렇게 젊어서 원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 참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노래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뭐 혼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뭐 유명한 성악가들 따라서 부르고 그러면서 아마 배우고 익혔겠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젊어서의 소원을 이루어 간 겁니다. 지금은 간호원 리타이어하고 교회 찬양단에서 솔로로 섬기면서 온 가족이 음악가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하고 있는 타운에 초청이 돼서 여러 가지 악기로 가족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고 뉴욕의 여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도 초청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노래하는 그런 그 음악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전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전공도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최고의 음악대학이라고 하는 어느 음대를 나온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곳에 이 초청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노래하기를 소원했더니 그 소원이 사모님의 인생을 빚어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갖는가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그 소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궁극의 목적 예수님의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사신 겁니다. 일평생.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가시던 그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끌려 올라가신 그때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져야지.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절절히 넘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불리우던 그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래오래 전부터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로 결심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할 때에 그보다도 훨씬 오래 전부터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뒤에서 사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결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헬란말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 굳게 한다, 강하게 한다, 뭐 확실하게 한다, 아주 견고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성경에 쓰여진 예를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에도 쓰여졌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을 하라고 확실하게 하라. 다짐하라. 강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날로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럴 때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성경의 여러 곳에도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대답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확고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굳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릴 때 그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태초부터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기로 생각을 하셨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면서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영광으로 변화하셨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른 주제로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런 일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셨다. 모든 초점이 이 십자가 거기에 맞춰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그걸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일상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은 고난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는 어떤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란 그런 이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이 자신은 거기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마지막에 관제와 같이 자기의 인생에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그걸 위해서 쏟아 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거룩한 소망을, 그런 소원을,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소원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인생의 목적을 품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고난주의를 앞둔 사순절기에 우리가 그 거룩한 목적 하나씩을 새롭게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사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뭐 몇십 년 남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은 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바깥에 나가 돈을 벌어도 그걸 위해 돈을 벌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위해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그야말로 꽉 박혀있게 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뚜렷하고 정말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게 분명한 확실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리조 하듯이 그 견고한 사람은 좌편이나 우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 끌리고 저기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저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향해서, 아니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갈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은 지역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건데 거기 왜 지나가나? 그러고서는 그 동네 들어가지도 않고 멀지만은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열 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사람이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마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유대인이다 이런 이 장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서스럼 없이 사마리아 동네로 그냥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하룻밤을 이제 묵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묵으면 좋을래는지 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과 일행이 이 마을에서 한번 하룻밤 정도 묵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아, 예,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아 그래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룻밤 묵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아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러는데 하늘에다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서 아주 저 사람들 다 멸해버리고 맙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제자들이 참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 아닙니까? 뭐 못 들어오게 했다고 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정말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얼마나 내가 차별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 너무하구나. 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분노하는 말에 동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너무너무 태연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고 아, 이 마을 아니면은 다른 마을로 가지 다른 마을로 가지 주님은 어느 마을에서 묵으실지 어디에서 주무실지 어디 가서 뭘 드실지 뭐 여기서 앉자면은 밤새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아예 마음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주님은 그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셨지 다른 것은 다 초월해 버리셨다는 말씀. 아주 태연하게 어제 이 마을 아니면 내가 다른 마을로 가지 그러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분노하는데 왜 예수님은 태연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워낙 뚜렷하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럴 분이신데 뭐 그거 그렇게 거절당하는 정도야. 고난당하는 거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정도, 그 정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초연하지를 못했을까? 그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들 목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 앞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주님께 뭐 했습니까?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세요. 말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 가슴 속에 있는 이거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이 그 가족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욕심이 지금 그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한자리하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영광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아,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절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텐데 뭐 이렇게 자기 중심적 목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거절당할 때에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다 십자가 위에까지라도 버리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에 유혹받고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에 끌리는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내 삶의 평정이 깨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흥분하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님 주시는 한 가지만을 붙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무슨 분쟁이냐? 피아노가 하나 생겼어. 이걸 저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올려 놓을까? 내려 놓을까? 이것 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예수님이 뭘 드시든 어디서 자든 어디서 먹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래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참 부끄럽게도 우리들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산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게 됐는데, 오래전 얘기죠. 어느 노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서 장로님 80평생 사시면서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에 최고의 감동적인 설교를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0.5초도 안 기다리고 이용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초창기 토착교단인 그 예수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었지만은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사를 배울 때에 이용도는 목사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 지인들에게 이렇게 연락해보기로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 이용도 목사님은 초창기 때 부흥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영성의 깊이가 아주 크고 넓었던 그런 분 같아요. 영성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좀 과격한 그런 표현의 말씀, 그것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예수님처럼 1933년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몸이 아주 연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감리교단에서 그분을 복권시켜드리고, 이번은 우리 한국교회 영성의 뿌리와도 같은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요, 한 200명 모여 하는 그런 예배당에 1000명이 모여 앉아있을 그런 정도로 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릎 위에 사람이 있고 또 그 무릎 위에 사람이 앉을 정도로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대표들이 목사님 집회 시작하는 날 기차역으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뭐 그때야 뭐 사진이 있습니까? 그거 제대로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신 분들이 이 목사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아주 목사님 그저 신사양복 잘 차려입고 넥타이 쫙 메고 아주 멋진 분이 이제 곧 도착하실 거라 기대하고 이제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부흥집회가 있다고 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뜩 모여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한참 기다리다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는 교회로 돌아와서는 목사님이 안 오셨다고, 우리가 허탕치고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벌써 목사님은 오셔서 강대 위에 올라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지? 언제 오셨지? 우리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갔는데 안 보이던데? 아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양복, 이 사람들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신 그 목사님이 아니라 이용도 목사님은 그건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두루마기 하나를 걸쳐 있고 한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중 나간 분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생각하지를 못한 이분 목사님 생각. 참 부끄럽게 우리들은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뭐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고 진짜 주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어디서 하룻밤 자든 하루 이틀 어떤 음식을 먹든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초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소하고 별것 아닌 그런 것에 매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57절과 58절 말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 아닙니까? 본문 말씀이지요.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앞뒤 맥락이 잘 어울리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니까 참 잘 맥락이 어울리게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어느 길이었습니까? 길 가시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로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지금 조금 전에 그저 하룻밤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사마리아 마을에 하룻밤 좀 신세질까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어떤 때는 노숙도 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행해서 그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길, 이 길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지만은 꾸준한 고난의 길이셨지만은 당신의 길을 걷고 걸으셔서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으시고 나중에는 만왕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맨 마지막 절 여기 62절에 참 아주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마침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돌아보면서 좌우편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소원 품은 사람, 주님 위해서 살기를 결심한 사람, 이렇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왼쪽 볼 필요가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쫙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라고 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예수님만 따라서 주님만 따라서 밭을 가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깨어나서 이렇게 잠들어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분노, 너무 많은 유혹, 너무 많은 세상의 욕망, 교만 뭐 이런 것들에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주느라고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소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진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심으로 해서 어느 마을에서 주무시든지 안 주무시든지 이딴 곳에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의 욕망이 지배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유혹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축복을 끼쳐 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란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찍음으로도 사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슬픈 자 위로하신 주 긴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광 별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